마블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다 끝나고 그 까만 화면 위로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갈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네, 보통은 화장실로 달려가거나 짐을 챙기죠.
그렇죠. 그냥 뭐 수많은 이름들의 나열일 뿐이니까요. 근데 진짜 팬들은 불이 처질 때까지 끝까지 앉아있단 말이에요.
아, 쿠키 영상 때문이죠.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지루해 보이는 크레딧 맨 끝에 다음 영화에 엄청난 힌트가 담긴 그 가장 흥미로운 이스터에그가 숨어있다는 걸 아니까요.
네네.
오늘 우리가 다룰 심층탐구 주제가 바로 이 엔딩 크레딧과 같습니다.
오, 엔딩 크레딧이요?
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자료는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강의 노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경의 로마서 마지막 장, 그러니까 16장의 마지막 인사말 부분이에요.
네, 아주 지루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죠.
맞아요. 겉보기엔 그저 고대인들의 지루한 이름표 같지만 이 짧은 텍스트가 고대 로마 시대의 일상생활이나 우편 시스템, 사회적 계층, 심지어 고대 문헌이 어떻게 보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완전 완벽한 타임머신이라는 걸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사실 이 부분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건너뛰는 장이거든요.
그렇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만 막 나오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궁금했던 게 고대의 편지 전달 방식이었어요. 오늘날에는 뭐 이메일 전송 버튼 하나면 로마든 어디든 1초 만에 글을 보낼 수 있잖아요.
네네, 그쵸.
하지만 2000년 전에는 대체 이 길고 중요한 편지를 어떻게 보낸 건가요? 뭐 로마 제국이니까 나름 엄청 체계적인 우편 시스템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로마 제국에 거대한 도로망이 깔려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돌로 쫙 깔린 길들.
네, 하지만 그 인프라는 철저하게 군대와 국가 공무를 위한 크루수스 푸블리쿠스라는 제국 우편만이었습니다.
국가 전용이었군요.
그렇죠. 일반 민간인이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우체국 같은 시스템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국가는 민간인들의 원활한 소통을 도울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정보가 통제되기를 원했거든요.
와, 일반인을 위한 우체국이 아예 없었다고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고린도에 살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오직 여행하는 사람들의 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편지를 보내고 싶은 도시로 간다는 소문을 들으면 막 무작정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 편지 좀 제발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식이었죠.
진짜요? 그냥 소문 듣고 찾아가서요?
네, 그 키너 박사님의 자료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나오는데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키케로 아시죠?
네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그 키케로가 남긴 편지들을 보면 막 다급함이 묻어나는 구절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마침 여행자가 출발하려고 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무 서둘러 쓰고 있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막 갈겨 쓴 거군요.
맞아요. 혹은 뭐 이미 편지를 밀봉해 뒀는데 다른 여행자가 나타나서 지금 당신에게 또 하나 쓴다. 이런 식이죠.
와우, 완전 고대판 인간 페덱스네요. 아니면 편지들의 카풀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간 페덱스 카풀. 그거 아주 적막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내 의사소통의 타이밍을 온전히 남의 여행 일정에 100% 의존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할 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배달 사고가 날 확률도 엄청났겠는데요? 가다가 잃어버리거나?
엄청 났죠. 강도를 만나거나 배가 난파될 위험이 아주 컸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편지라면 여러 여행자에게 복사본을 쥐어주면서 여러 갈래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라도 도착하라고요.
보험을 드는 거네요.
네네. 이런 시대적 배경을 딱 이해하고 로마서 16장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16장 후반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디모데, 야손, 소시바다 같은 인물들이요.
네, 그렇죠. 안부를 전해달라는 이름들이 쫙 나오죠.
이게 바울이 단순히 혼자 책상에 앉아서 또 누구한테 안부를 전할까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적어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럼요.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부분은 바울이 로마로 편지를 보낸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로마 가는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던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편지를 보낸대, 베베라는 사람이 그 편지를 들고 곧 배를 탄대, 이런 소문이 확 돈 거죠.
와,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카풀에 막 다들 올라타려고 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울 곁에 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막 몰려와서 로마로 편지 가요. 저기 로마에 내 친구 누구누구가 있는데 내 안부도 그 편지에 좀 얹어주세요. 성공합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름이 그렇게 줄줄이 많았던 거군요. 이제야 이해가 확 되네요.
네. 특히 디모데는 바울이 뭐 거의 아들처럼 아끼던 후계자 같은 인물이고 야손이나 소시바더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이름들이 다 낯이 익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좀 가난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저기 마게도니아에서부터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고린도까지 동행했던 일종의 특별팀이었습니다.
아, 돈을 모아서 운반하던 팀이었군요.
네. 그 현대에 무슨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가 아예 없던 시절인데도 이 1세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동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이 이름들이 그 생생한 증거가 되는 거죠.
와, 그 물리적인 거리나 교통수단의 한계를 생각하면 정말 경이롭네요. 그 먼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네, 엄청난 열정이죠.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편지를 배달하는 것조차 이렇게 남의 배편에 막 구걸하듯이 부탁해야 했다면 애초에 그 엄청나게 길고 철학적이고 복잡한 로마서라는 문서 자체는 대체 어떻게 쓰인 걸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바울이 뭐 양초 켜놓고 밤새워가지고 직접 파피루스에 한자 한자 글씨를 썼을까요? 눈도 안 좋았다고 하던데.
로마서 16장을 꼼꼼히 보면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흥미로운 단서가 나옵니다.
오, 단서가 있나요?
편지의 끝부분에 갑자기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오거든요.
진짜요? 누군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오요? 잠깐만요. 그럼 바울의 편지를 대필해 준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건가요? 자기가 쓴 게 아니고요?
네. 전문 대필자, 즉 서기관이었던 더디오가 바울의 말을 옆에서 다 받아 적은 겁니다.
아, 구술을 한 거군요.
맞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 더디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더디오가 무슨 뜻인데요?
라틴어로 셋째라는 뜻입니다.
셋째요?
네, 가족 중에 셋째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그냥 숫자 3이라고 부른 겁니다.
헐, 이름이 그냥 3번이라고요?
네, 약간 충격적이죠?
뭔가 좀 슬프기도 하고 짠하네요. 첫째는 1동이, 둘째는 2동이, 셋째는 3동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더디오가 아마도 노예나 하층민 출신이었다가 나중에 자유를 얻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와,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네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엄청 심오한 신학문서로 꼽히는 이 로마서가 사실은 바울이 방언을 막 걸어다니면서 구술하는 걸 이름조차 그냥 3번이었던 더디오 같은 사람이 펜을 들고 땀 뻘뻘 흘리며 다 받아 적은 결과물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생생한 그림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고대 사회의 문해력,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현실적으로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당시 사람들이 글을 잘 몰랐나요?
네,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 중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약 10% 남짓으로 추정됩니다.
10%요? 와, 너무 적은데요?
물론 고린도 같은 로마의 상업도시나 식민지에서 남성층으로 한정하면 최대한 30%까지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다수는 글을 몰랐다는 게 팩트입니다.
30%라고 쳐도 10명 중 7명은 까막눈이었다는 거네요.
게다가 이 글을 안다는 것에도 엄청난 스펙트럼이 존재했어요.
스펙트럼이요?
네. 파피루스 계약서에 자기 이름도 못 써서 겨우 X 표시로 서명만 할 줄 아는 사람도 글을 안다고 쳤고요. 길거리에 붙은 경고문 정도를 띠듬띠듬 막 간신히 읽어내는 사람, 그리고 로마서 같은 깊은 철학적 글을 읽어내는 소수의 엘리트. 이 격차가 엄청났죠.
아, 읽는 수준이 다 달랐군요.
그래서 부유층들은 고도로 교육받은 노예, 특히 그리스인 노예들이나 이 더디오 같은 전문 자유민 서기관을 돈 주고 고용해서 문서 작업을 맡겼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엄청 충격적인 결론이 나오는데요. 정작 바울의 이 길고 긴 편지가 로마에 딱 도착했을 때 그 편지를 받아든 로마 교회의 신자들 대부분은 이 글을 자기가 직접 읽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나머지 그 70%, 90%의 사람들은 이 엄청난 편지를 대체 어떻게 접한 겁니까?
여기서 고대 사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고대 사회는 철저한 구전 문화, 그러니까 말로 전해지는 문화였어요.
듣는 문화요?
네. 오늘날 우리는 서적에서 책을 사면 자기 방에서 조용히 눈으로 묵독을 하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읽죠.
하지만 당시의 텍스트는 그런 개인적인 소비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한 공간에 다 같이 모이면 글을 읽을 수 아는 그 한 사람이 편지를 큰 소리로 낭독을 했고요.
아.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다 함께 듣는 아주 청각적이고 공동체적인 경험을 했던 겁니다.
와, 그럼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일종의 대본이었네요. 낭독하는 사람이 막 바울의 감정, 분노, 슬픔 이런 걸 연기하듯이 읽어내려 갔겠군요.
맞습니다. 낭독자는 바울의 논리와 그 미묘한 감정선까지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 공동체는 이런 편지가 하나 도착하면 무조건 모두가 한 곳에 모여야 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편지를 들었다면 그 수십 명의 인원이 모이는 장소도 꽤 컸어야 했을 텐데요. 당시 그 평범한 서민들은 인슐라라고 불리는 아주 비좁은 고대 아파트 같은 곳에 살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서민들은 좁은 곳에 살았죠.
그럼 모일 데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그 16장에 나오는 이름 중에 혹시 바울을 대접했다는 그 인물 집에 보인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16장에 등장하는 가이오라는 인물입니다. 바울이 그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소개하거든요.
가이오.
네. 이 가이오가 고린도 교회의 전체 모임을 호스트했다면 그의 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어느 정도로 커야 그 온 교회가 모일 수 있나요? 가이오는 막 고린도 외곽에 거대한 수영장이라도 딸린 엄청난 대저택을 가진 찐 부자였던 건가요?
발굴된 고대 로마의 고급 저택 구조, 이 도무스를 보면요. 연회를 여는 아주 큰 식당인 트리클리니움이라는 곳이 있고, 그 바깥에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모으는 얕은 풀장인 인플루비움을 갖춘 넓은 안뜰이 있었어요. 이걸 아트리움이라고 하는데요.
와, 집안에 빗물 풀장까지요?
네, 이런 대형 저택이라면 그 안뜰부터 식당까지 문을 쫙 활짝 열어놓고 4,50명, 어쩌면 그 이상도 한 번에 모일 수 있었을 겁니다.
와, 그 거대한 저택 안뜰 한가운데 딱 서서 로마서를 낭독하는 장면을 상상하니까 완전 영화의 한 장만 같네요.
아주 멋진 장면이죠. 다만 여기서 키너 박사님은 고대 문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과장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과장법이요? 어떤 부분이 과장이라는 거죠?
온 교회를 돌보였다는 그 표현이요. 이게 정말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신자가 매주 그의 집에 다 같이 모였다는 물리적인 팩트라기보다는요.
아, 네네.
바울을 비롯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그의 헌신과 너그러움을 칭찬하기 위한 약간 수사적인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약간의 양념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사실 과장법 하니까 생각나는데 성경에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과장된 표현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네,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눈에 들보가 있다거나.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대조를 쓰는 게 아주 흔한 화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표현 중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 아시죠?
아, 저 그거 알아요. 그 바늘귀가 진짜 바느질하는 바늘이 아니라 저기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아주 작고 좁은 바늘귀 문이라는 쪽 문 이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막 낙타가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놔야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이어서 부자들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천국에 간다는 아주 은혜로운 뜻이라고요.
안타깝게도 그건 19세기 무렵에 이스라엘 관광업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매력적이지만 전혀 근거 없는 신화에 불과합니다.
네? 엥? 진짜요? 저 수많은 설교에서 그렇게 들었는데요.
네, 많이들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고고학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에는 그런 이름의 문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헐, 충격적이네요.
예수님은 정말 문자 그대로 꿰매는 쇠조각, 작은 바늘과 당시 사람들이 알던 가장 거대한 동물인 낙타를 대비시키는 극한의 과장법을 그냥 쓰신 겁니다.
아,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불가능을 말한 거죠. 마찬가지로 당시 가정교회나 회당에 무슨 2층 발코니가 따로 있어서 여성들이 거기서 떠들며 소리를 쳤다는 식의 일각의 해석도 고고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 발코니 같은 건 없었군요.
네. 그래서 고대의 텍스트를 읽을 때는 그 시대의 화법과 실제 건축적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와, 이거 관광 가이드들의 상술이 성경에서까지 다 바꿔버렸다니 정말 충격이네요. 배신감도 살짝 들고요.
종종 있는 일이죠. 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로마서 16장으로 돌아가 보죠.
이 가이오의 대저택 다음으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아주 독특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군가요?
바로 에라스도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을 이성의 재무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니, 재무관이면 도시금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엄청난 고위 공직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린도 같은 거대한 상업도시의 재무관이라면 라틴어로 아이딜이라고 불리는 아주 고위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딜이요? 무슨 일을 하는 직책인데요?
도시의 공공인프라, 그러니까 도로, 시상, 공공축제 이런 걸 전부 관리하고 심지어 사비로 공공 건물을 지어서 도시에 기부하기도 하는 정말 엄청난 권력과 재력을 동시에 가진 최상위 엘리트 계층입니다.
와, 진짜 찐 엘리트네요.
흥미롭게도요, 고린도 유적 발굴 중에 원형극장 근처 포장 도로에서 에라스도가 자신의 돈으로 이 길을 포장했다는 내용의 라틴어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오, 이름이 딱 쓰여 있었어요?
네. 학자들은 성경 속 이 에라스도와 비문의 에라스도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박사님. 여기서 제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왜 그러시죠?
로마 시대는 귀족, 평민, 자유민, 노예가 아주 철저하게 구분된 엄청 엄격한 신분제 사회잖아요.
그렇죠. 철저했죠.
그런데 에라스도 같은 최고의 공직자가 아까 그 가이오의 집에 와서 셀제라는 뜻의 노예 출신 더디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막 흙먼지 뒤집어 쓰고 여행하는 평범한 사람들과 한자리에 섞여서 밥을 먹었다고요?
네, 그 그림이죠.
이건 마치 현대의 무슨 실리콘밸리 억만장자 CEO가 자기 특권 싹 다 내려놓고 동네 일용직 노동자들하고 구내식당에서 매주 같이 밥 먹으면서 형동생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스캔들 아닙니까?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역사학자들이 이 부분을 주목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와.
물론 에라스도가 바울과 함께 직접 험한 여행을 다닌 열성적인 신자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독교 공동체를 금전적으로 뒤에서 후원하는 패트론, 즉 후원자로서 안부만 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쟁이 좀 있기는 합니다.
아, 그냥 돈만 대준 걸 수도 있다.
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초기 교회 안에서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급진적인 사회적 혼합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다른 엘리트 귀족들이 에라스도를 보고 막, 야, 너 미쳤냐? 왜 저런 노예나 빈민나부랭이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 하면서 엄청 손가락질 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기독교의 메시지가 그토록 혁명적이었던 겁니다. 사회적 지위, 인종, 성별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고 하나의 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똑같은 편지를 같이 듣는 이 공동체 자체가 로마 제국의 엄격한 질서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던 거죠.
와,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 방에 옹기종기 모여서 낭독해주는 로마서를 막 숨죽이고 듣는 장면을 상상하니까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해보시죠.
2000년 전에는 복사기나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게 아예 없었잖아요.
네, 당연히 없었죠.
누군가 파피루스의 손으로 베껴 쓴 게 전부였을 텐데 게다가 핍박받던 사람들이 막 숨어서 급하게 손으로 베껴 쓴 그 문서가 어떻게 2000년 동안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우리 앞에 성경책이 된 겁니까? 솔직히 중간에 내용이 막 다 바뀌지 않았을까요?
아, 아주 훌륭하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텍스트 비평이라는 조금 복잡하지만 엄청나게 매력적인 학문의 세계로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텍스트 비평이요?
네. 이 문제의 실마리 역시 오늘 주제인 로마서 16장에 숨어 있습니다.
16장에 힌트가 있어요?
로마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송영, 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을 맺는 16장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이요. 놀랍게도 발굴된 고대 사본마다 그 위치가 다 다릅니다.
네, 위치가 다르다고요?
어떤 사본에는 지금처럼 16장 맨 끝에 붙어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14장 끝에 뜬금없이 붙어있기도 해요.
아니, 편지의 마무리 인사가 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죠?
서기관들이 통제된 환경에서 예쁘게 복사한 문서가 아니에요.
아, 핍박받는 종교였으니까요.
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을 받았죠. 그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평범한 신자들이 다 달아가는 붓을 들고 흐린 등불 아래서 어떻게든 이 메시지를 보존하려고 막 급하게 베껴 쓴 겁니다.
와, 눈도 침침하고 막 손도 떨렸겠네요.
그러다 보니 필사본의 불가피한 오류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한 줄을 통째로 건너뛰기도 하고요. 단어의 철자를 틀리기도 하죠.
누군가 실수로 쓴 걸 다음 사람이 그걸 원본인 줄 알고 그대로 베끼면 마치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고요 속의 외침 게임처럼 나중에 원본과 완전히 다른 말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게다가 제가 듣기로는 이단들이 자기네 교리에 맞추려고 고의로 내용을 조작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고의적인 조작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2세기에 활동한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마르시온이요?
이 사람은 구약의 분노하는 하나님과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예 다른 신이다.
네. 그래서 유대교적인 색채가 나는 구절들을 자기 성격에서 가위로 오려내듯 다 잘라버렸습니다. 로마서도 유대인에 대한 율법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14장까지만 딱 자신의 성경에 포함시키고 뒤를 싹둑 잘라버린 거죠.
헐.
그래서 마르시온의 영향을 받은 사본들은 14장 끝에 아까 그 마무리 인사가 붙어있게 된 겁니다.
와, 완전 자기 입맛대로 편집본을 만들어버린 거네요. 아니, 그러면 학자들은 이렇게 오타도 많고 이단이 막 가위질해 놓은 엉망진창인 사본들을 가지고 대체 어떻게 진짜 원본을 찾아내는 겁니까?
그게 텍스트 비평가들의 역할인데요. 이 고의적 추가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가 겪은 일인데요.
오, 에라스무스 들어봤어요.
에라스무스가 최초로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편찬할 때 그가 수집한 고대 사본들에는 요한일서 5점 7절에 명확한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구절이 아예 없었습니다.
오, 핵심 교리인데 그게 없었다고요?
네. 그래서 그는 학자적 양심을 걸고 자기가 편찬하는 성경에서 그 구절을 뺐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완전 난리가 났겠네요. 당시에는 삼위일체 교리 건드리면 바로 이단 재판받고 화형당하던 시절 아닌가요?
맞습니다. 교회에서 엄청난 이단 시비와 압박이 들어왔죠. 견디다 못한 에라스무스는 타협안을 던집니다. 그 구절이 들어있는 고대 그리스어 사본을 단 한 개라도 내 눈앞에 가져오면 내 성경에 다시 넣어주겠다. 라고요.
오, 승부수를 띄웠네요. 그래서 가져왔나요?
네. 누군가가 아주 의심스러운, 아마도 그 목적을 위해서 아주 최근에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사본을 떡하니 만들어 가져옵니다.
헐, 조작된 사본을요?
네. 에라스무스는 그게 가짜라는 걸 딱 보고 알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그 구절을 끼워 넣었죠. 안타깝게도 이 텍스트가 훗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대본이 되면서 한동안 기독교계에 아주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박사님. 필사하다가 눈침침해서 오타도 내고 마르시온 같은 이단이 자기 맘대로 가위질도 하고 심지어 에라스무스 때는 없던 구절을 압력에 못 이겨서 억지로 끼워 넣기도 했다고요?
네, 역사실이죠.
이러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과연 1%라도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완전 천조각 주워다 붙인 누더기 짜깁기 문서 아니에요?
텍스트의 무결성에 대해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현대의 텍스트 비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아시면 오히려 안심하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안심이 되죠?
텍스트 비평가들은 현재 남아있는 수천 개의 사본들을 전부 모아서 마치 DNA 유전자 검사하듯이 가계도를 그립니다. 특정 오타가 언제 어느 지역의 사본에서 딱 시작되었는지 족보를 추적하는 거죠.
오, 족보를 추적한다고요?
네.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50명의 사람이 똑같은 요리 레시피를 손으로 베껴 쓴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중간에 한 명이 실수로 소금 1스푼을 설탕 1스푼으로 잘못 적었어요.
네네.
그리고 다음 사람들은 그 잘못된 레시피를 보고 또 베껴 씁니다. 나중에 이 레시피들을 쫙 모아서 대조해보면 잘못된 설탕 레시피를 베낀 소수의 그룹과 원본대로 소금을 제대로 베낀 다수의 그룹이 확연히 나뉘겠죠.
아, 어디서부터 그 단어가 오염됐는지 오류가 파생됐는지 정확히 역추적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본이 몇 개 없다면 원본을 찾기 힘들겠지만 성경은 사본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서로 촘촘하게 교차 검증을 해서 오류를 완벽하게 속가낼 수 있는 겁니다.
와, 사본이 많은 게 오히려 팩트체크에 도움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수십 년간 끈질기게 연구한 결과 성경에서 발견되는 사본 간의 불일치, 즉 오류의 99%는 철자법 차이, 비슷한 동의어 사용, 아니면 단어 순서가 살짝 바뀐 것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아, 뼈대를 흔드는 게 아니네요.
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나 본질적인 메시지를 뒤흔들 만한 치명적인 오류는 사실상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러니까 잔실수는 좀 있을지언정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그 편지의 알맹이 자체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기독교 텍스트가 가진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성격입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하죠?
예를 들어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3대 칼리파 시절에 꾸란을 표준화하면서 텍스트의 정확한 원어의 암기나 그 글자 자체에 엄청난 신성함을 부여했습니다. 아랍어 글자 하나, 획 하나만 틀려도 큰일이 나는 거죠.
아, 완전 무결점이어야 하는군요.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 텍스트의 신성함은 종이 위에 적힌 글자 그 자체의 완벽한 무결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나요?
로마의 칼날을 피해서 핍박 속에서 거친 손으로 급하게 베껴 쓰느라 오타가 좀 났을지라도 그 글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본질이 살아서 전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 수많은 오류 속에서도 신의 메시지는 완벽하게 보존된다는 아주 놀라운 역설입니다.
와, 완벽하게 정제된 박물관의 유리관 속 전시품이 아니라 막 흙먼지 묻고 핍박받던 사람들의 눈물과 땀이 짙게 배어있는 진짜 사람들의 살아있는 편지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치가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피와 땀이 섞인 텍스트인 거죠.
듣고 보니 텍스트 비평이라는 게 정말 멋진 학문이네요. 그럼 이제 로마서의 그 문제적 송영,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는 16장 마지막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거대한 편지의 결론을 지어볼까요? 바울은 이 길고 다사다난한 편지를 결국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었던 걸까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송영은 단순히 자 이제 편지 끝, 모두 안녕 하는 가벼운 꼬린말이 결코 아닙니다.
네네.
이 길고 복잡한 편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가장 마지막에 응축해서 요약하는 장치죠.
그 핵심 주제가 뭔데요?
바울이 로마서 내내 강조한 것은 결국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요?
네. 율법을 자랑하던 유대인이든 이반인이든 아니면 거대한 저택을 가진 가이오나 최고의 공직자 에라스도 같은 부유한 권력자든 그리고 3번이라고 불리던 더디오 같은 평범한 노예든
계급이 어떻든 간에요?
그렇죠. 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똑같이 하나의 신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
네.
그리고 신과 화해하게 된 이 사람들은 결국 그 억압적인 로마의 계급과 인종의 벽을 뛰어넘어서 서로와 서로가 화해하게 된다는 거대한 선언으로 이 편지의 막을 웅장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와, 진짜 2000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결론이네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그 정말 지루해 보였던 이름 명단과 인사말을 통해서 1세기 로마 사회의 맨 얼굴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많은 걸 보았죠.
우체국에 없어서 막 남의 여행길에 내 편지를 얹어보내야만 했던 그 사람들의 절박함. 그리고 그를 몰라서 다 같이 한 방에 모여 누군가의 낭독에 귀 기울여야 했던 구전 문화의 생생함.
네.
게다가 도시를 주무르는 최고의 공직자와 이름 없는 노예가 한 상에서 밥을 먹었던 그 급진적인 사회적 혼합까지. 이 16장의 인사말들은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2000년 전 초기 기독교인들의 치열한 삶이 팔떡이는 아주 생생한 렌즈였습니다.
고대 텍스트 이면에 얼마나 끈끈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저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심층천구로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좋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2000년 전의 이 짧은 추신 명단이 고대 고린도 도시의 전체 사회적 네트워크와 권력 구조를 우리에게 전부 폭로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남기는 단톡방의 마지막 인사들, 회사 이메일의 참조 목록,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누른 좋아요 기록들이 2000년 뒤 미래의 고고학자들에게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지금 우리의 사회구조와 계급에 대해 과연 어떤 충격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탐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